그리스도의 어떤 그 성경적인 그 근거를 너무도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알려주는데, 일부에서도 이렇게 적그리스도라는 이 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 그런 의미와 함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는 자라는 어떤 두 가지의 어떤 그런 양면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한다. 그 말은 그래서 천주교 그 백과사전에서는 교황이라는 사람의 정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황은 너무도 존엄하고 높기 때문에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리자, 대리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된 위치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 스스로 자기의 어떤 정체를 밝히는 것을 보더라도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 참남된 말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지극히 높은 성도를 핍박한다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적으로 다 예언이 다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조명해주신 빛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밝혀 알수 있다는 거죠.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적인 상태거든요. 근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순히 그냥 우리 육신이 이거 똑같이 이렇게 입고 왔다라고 얘기하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이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와 같이 똑같이 타락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실제적으로 우리와 같은 본성을, 죄 있는 본성을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많은 가르침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만 가졌지, 우리와 같은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지니지 않았다. 죄 있는 본성을 지니지 않았다. 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의. 근데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죄를 승리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 있는 그러한 육신의 본성을 갖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건 왜냐? 그분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아예 그분은. 그러면 사실상 우리랑은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지을 가능성이 있고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우리와 똑같이 타락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죄 있는 본성으로 오셨다. 이 부분을 사실상 사람들이 많이 놓치죠.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은 나와 굉장히 먼 분이고,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셨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사상이 그 저변에 깔려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그분의 성령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드리게 되면 똑같이 예수님처럼 죄를 승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다른 그러한 완전한 죄 짓기 전에 본성을 갖고 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단체인지 분명한 증거가 있네요. 근데 역사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알아봤고, 사실 종교 개혁자들이 하나같이 정확하게 지목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살펴보면, 사실 그런 가르침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미래에 나오는 한 인간으로, 이교의 한 인간으로 보고 있죠.
왜 이렇게 그 개신교에서, 사실은 개신교회가, 그러니까 교황권의 그 오류에 반대해서, 성경을 거스르는 그 오류에 반대해서 일어난 게 개신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라는 그 모토로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야기 나눠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그 이제 예전에 뉴먼 추기경이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뉴먼 추기경이 이제 영국 성공의 신부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가톨릭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했어요. 그게 이제 에큐메니컬의 시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가톨릭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원래 이제 의도하기는 개신교를 가톨릭으로 돌리기 위한 그러니까 원래 가톨릭의 본래의 그런 교리로 다시 가톨릭을 아니 개신교를 돌려놓고자 하는 시도를 가지고 옥스퍼드 운동을 이제 시작해서 그게 아주 유럽에 많이 확산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아예 가톨릭으로 개종을 해버리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사상을 지금 개신교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개신교 내에서도 에큐메니컬 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 참 재미있는 것이 이렇게 명백하게 성경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교황권은 적골에서 두고 로마 가톨릭은 음녀라는 사실이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장로계 모 교단 그러니까 장자 교단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역사를 가르치는 어떤 교수의 책에는 이제 개신교하고 가톨릭을 같은 정통으로 정통 교단에 포함을 시켜놓고 이제 다른 이단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아, 참 이게 그냥 쉬운 부분이 아니구나. 사람들에게 아주 잘못된 각인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그 조금 아까 질문을 이렇게 했지만 오늘날 그 개신교의 상태가 적그리스도를 올바로 지목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역사 속에서 사실 이 그 예수회라는 조직이 물론 전면에는 교황권이 있었고 그 뒤에 제수시절한 예수회라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이 성경적으로도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많이 이제 그 왜곡시켜 왔고 진리를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 조직이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모든 분야에 실제로 침투해서 지금 온 세계를 하나로 묶는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지금 현재 그 가톨릭이 그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잊어버리게 한 것은 그들이 만드는 교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알카자리라고 하고 그래 리베라라고 하는 그 예수의 신부가 사실상 과거주의와 미래주의를 사실상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기독교 안에 있는 그 계시록에 대한 이해나 예언에 대한 이해는 대부분 세대주의예요. 그래서 환란주의 휴거가 있고 지금 유럽에서 한 지도자가 지금 준비되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그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미 다 바꿔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교리 안에 있으니까 현재로는 적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때 가봐야지 아는 거라고. 그렇게 교리적으로 이미 예수의 신부들이 이미 다 그렇게 해놓은 것을 이 개신교회들이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세대주의가 지금 모든 개신교 안에 이제 퍼지게 되었죠. 그게
네.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성교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그때 당시에 그 카톨릭은 아주 큰 피해를 입었죠. 많은 그 세력이 너무나 많이 죽었고 결국에 이제 그 와해되는 데까지 이렇게 나중에 가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을 반대해서 일어난 운동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반종교개혁이라고 부르죠. 반종교개혁 운동인데 거기에 가장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제수이시더라고요. 예수회. 예수회라고 하는데 1540년에 로마 교황청의 정식 인가를 받아서 이 초대 총장으로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선출되었는데 이 예수회는 회원이 이제 로욜라가 죽을 때 천여 명에 이를 만큼 그런 회원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4대륙에 다 이 진출을 해가지고 각 정치, 종교, 문화, 경제 방면에 모든 곳에 다 침투를 해서 그 권세를 잡는 그런 목표로 활동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네.
말씀하세요.
예, 네. 네, 방금 이렇게 그 우리나라에서는 예수회라고 알려져 있고 참 많은 이 선한 일에 봉사를 하고 선한 일에 참 큰 단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내막은 우리나라에서 이 내막을 연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책을 내고 그렇게 해서 특별히 그 에드몽 파리라는 사람이 예수회의 비밀 역사라는 책에 보면은 서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은 이 반종교 개혁이 가져오는 위험성의 결과와 관련해서 교회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이 예수회는 이 로욜라가 천주교의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창설한 조직이다 하면서 이 두 가지 목적이라는 것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는 것. 다시 말하면 중세 때 그 정말 그 눌렸던 그 교황권의 그 권력과 그다음에 세계 교회를 창설하는 것,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준 엄청난 피해를 다시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재판소를 제외하고 모든 것들은 다 천주교 나가는 길에서 교황의 교리, 세속적 권세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숨겨놔서 숨어서 이 모든 일을 활동을 하면서 대중의 삶 속에 침투해 드는 그 가정과 직장과 병원과 학교와 대학이나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집단의 모든 곳에 다 비밀리에 침투해서 그 임무를 완성하는 거죠. 아까 전에 그 수천 명의 그 예수의 회원들이 들어가서 그 지도자들 프로테스탄트의 지도자를 비밀리에 암살을 한다든지 그다음 파문을 시킨다든지 사회에서 이렇게 거짓 증거를 내세워서 파멸시켜서 그래서 이 어떻게 하든지 다시 자기들이 교황권의 세력을 잡기 위한 이 단체가 그런 목적으로 운영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 세계에서 이 단체에 대하여 알리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이죠.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예수회라는 조직은 사실상 예전에는 많이 이렇게 가려져 있었었죠. 사실상.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예수회에 대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예수회 치고 프리메이슨, 오프스데이, 일루미나이티 뭐 또 뭐 있죠? 하여튼 여러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말타 기사단, 뭐 빌더버그 클럽 이런 모든 조직이 다 예수의 사나이에 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건 이제 확인해 보면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황권이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표면에 나타나 있는 이 지금 그 교황은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실세가 아닙니다. 진짜 실세는 그 뒤에 검은 교황이라 그러거든요. 이전에 그 수장이 피터 한스 콜벤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했었고 이제 몇 년 전에 아돌프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현재 수장인데 그 사람이 마지막 수장이 될 가능성이 지금 이 시대에는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마귀의 군대가 있고 마귀의 실제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하나님의 조직이 있어요. 그게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라고 보고 있죠. 이 안에서 지금 치열한 대쟁투가 지금 사실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수회라는 조직이 지금 회심의 미소를 짓고 온 세상을 장악한 듯이 지금 그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걸 보면 반전의 명수예요. 뒤집기의 명수시거든요. 그들의 어떤 그 활동력을 이제 머지않아 완전히 깨트릴 날이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현재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그 실제하는 검은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고 그리고 예언을 연구하고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진리로 거룩해지는 그 경험이 지금은 너무나 필요한 시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예수회를 참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신학교에 근무하실 때 그 학생이 예수의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 어떤 독립적인 교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깜짝 놀랐죠. 그런데 이 예수회가 이제 반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종교개혁을 뒤집기 위해서 탄생한 반종교개혁인데 아주 끈질기고 500년간 거의 지치지 않고 인내력을 가지고 지금껏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우리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탄생하고 나서 진리가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아주 흐려져 버린다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예수에 입단할 때 그 하부 조직에서 상부 조직 이제 지휘부로 승진할 때 그들이 하는 서약이 있습니다. 이 서약을 보면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조직적이고 군대예요. 아주 강력한 사탄의 군대인데 사탄의 군대라고 부르죠. 사탄의 군대인데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들 못지않게 아주 막강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 되는데 이제 선서할 때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수장이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받아서 이제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사항을 잠깐 한번 들어보시면 아 이것은 정말 사탄이지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아실 텐데 한번 보시면 수장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제 앞에 이제 어떤 칼을 들고 교황의 깃발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해골에 대퇴골을 이렇게 한 해골 모양을 이제 한 그 깃발 아래 이제 서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수장이 내 아들아 너는 이제까지 위선자로 행동하라고 훈련을 받아왔다. 로마 카톨릭 내에서는 로마 카톨릭 신자로 심지어 내 자신의 형제들 사이에서도 스파이가 되어라. 누구도 믿지 말고 누구도 신뢰하지 말아라. 개혁교도 사이에는 개혁교도가 되고 위건호파 사이에는 위건호파가 되고 칼빈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칼빈주의자 되고 프로테스탄스 안에서는 일반적인 프로테스탄스가 되어라. 그리고 그들의 신뢰를 얻어내어 심지어 그들의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하고 전적으로 열정적으로 우리의 거룩한 교황의 거룩한 종교와 교황을 비난하려는 것처럼 해라. 그리고 심지어 유태인 사이에서는 한 명의 유태인이 되기까지 변신을 해라. 그리하면 너는 교황의 충실한 군사로서 너의 예수의 조직에 이로운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가르침 받기를 평화로웠던 공동체들, 지역들 그리고 국가들 사이의 질투와 정오의 씨들을 은밀하게 뿌리고 그들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행위를 하도록 그들을 부추겨서 서로 간에 전쟁을 일으키게 하며 예술과 과학에 몰두하고 축복을 누리는 독립적이고 번영된 나라들 내부에서 혁명과 내전을 야기시켜 평화를 파괴하도록 해라. 여러분들이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하는 곳들이 정말 옛날에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고 증거되었던 곳들인지를 아마 기억하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사들과 편을 같이 하면서 아마도 상대편에 가담했을 너의 예수의 형제와 비밀리에 협력해서 행동하라.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네가 연결되어 있는 것들에 반대하라. 다만 평화조약에서 약정된 조건상으로 결국 카톨릭이 승자가 될 것이며 결국 결과가 수단을 정당하도록 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룹니다. 시간상 뭐 다 읽지는 않겠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휘부로 승진하려는 사람이 이제 선서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현재 전능하신 하느님, 은혜로우신 처녀 마리아, 은혜로우신 대천사 미가엘, 은혜로우신 성 세례 요한, 거룩한 사도 성 베드로와 성 바울, 모든 성인과 하늘의 신성한 성체들, 그리고 당신, 나의 영적 아버지, 교황 바오로 3세의 재임 중 이그나티우스 로열라에 의해 조직되어 현재까지 이르는 예수회의 수장이 참석하신 곳에서 처녀의 태, 하느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징벌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선서하고 서약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벌하시는 분으로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거룩한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진실한 자요, 지구상에서 카톨릭 혹은 우주적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다. 그리고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거룩한 자, 교황에게 주어진 메고 푸는 열쇠들로 인해 그 교황은 이교도 왕들과 왕자들, 국가들, 연방, 그리고 정부들 모든 불법적인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허락 없이도 파멸시킬 힘을 가지고 있으며 예수님의 허락 없이도 파멸시킬 힘이 있답니다.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한 나는 이교의 모든 침입자들 혹은 프로테스탄트 당국이든 무엇이든 특히 독일, 자 여기 나라들 보면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루터 교회와 영국, 스코틀랜드의 현재의 과장된 권위들과 교회들 그리고 아일랜드와 미 대륙과 다른 곳들에서 현재 동일하게 세워진 이하 조직들을 대적하는 로마 가톨릭 교황의 교리와 그의 거룩한 권리 그리고 유전을 지켜야만 하며 지킬 것이다. 또한 신성한 로마의 성모교회를 반대하며 자신들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모든 이들과 이교도들에 대해서도 대항할 것이다. 나는 지금 프로테스탄트 혹은 자유주의자들의 이름을 딴 나라들, 왕들, 왕자들에 대한 충성 혹은 그들의 법령들, 행정관들 혹은 사령관들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자리에서 나의 생명과 나의 혼과 나의 모든 나의 힘을 바칠 것을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내가 지금 받은 이 단도를 가지고 나의 피로서 여기에 내 이름을 쓸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이제 심장 쪽을 찔러 가지고 피로 자기 이름을 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이 성찬빵을 먹고 자기가 거기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수잇은 그런 식으로 서약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죽은 것으로 인증을 하고 아예 모든 것을 복종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예수회가 하는 것은 참 그 정말 모방을 많이 해요. 하는 방법은 사실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교황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빵을 먹는 것은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전혀 다른 의미죠. 사실상은. 그런데 예전에 제가 그 알베르토 리베라라고 굉장히 널리 알려지신 분이죠. 네. 그분은 예수의 신부였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나와서 간증한 것도 이제 들어본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쓴 글도 있고 그리고 만화 시리즈가 있어요. 네. 알베르토 시리즈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것도 인터넷을 좀 치면은 그 아주 그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거듭남 알베르토죠.
예, 거듭남 알베르토부터 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 예수회란 조직은 치밀하게 해왔어요. 근데 가장 그 중에서도 제가 이 좀 인상적으로 보았던 것은 뭐냐면 이 예수회란 조직이 모든 교회 교파에 침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어릴 때부터 아주 똑똑하고 유망한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교회를 보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교단에 보내서 신학을 하게 하고 거기서 인정을 받게 하고 최고 지도자까지 되게 해서 그 교회에 있는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진리들을 변개시키고 거기에 독약을 뿌리듯이 보이지 않게 살살살 누룩을 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교회에 어떤 그 오류가 들어오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신학교가 바뀌어버리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진들이 그런 사상들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배출되는 많은 그 목회자들이 오류를 가르치는 그게 모든 교파에 사실상 지금 거의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이 예수회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정말 사탄적이고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불법의 비밀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죠.
네. 사실 뭐 요즘 신 XX 단체가 교회 침투해서 이제 그
똑같죠.
예, 똑같다고 저는 생각지 않고 좀 하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수죠, 맞아요. 예.
왜냐하면 그 신 X 단체는 그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시켜가지고 빼내오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제수잇 단체는 사실 그냥 어떤 1, 2년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그곳에 침투해서 나중에 그 안에서 그냥 그 안에 살다 그냥 죽는 데까지 이렇게 있으면서 교리를 바꾸는 식으로 이렇게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종교 단체들만 침투한 게 아니라 모든 정치, 경제, 문화적인 모든 맞아요. 그런 방면에서 다 침투를 했기 때문에 아까 군대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악한 행적으로 악명을 날렸으며 유럽의 모든 국가에서 추방당하기도 했고 1902년까지 영국으로부터 입국을 금지당했었던 예수의 회원들을 사람들은 교황의 비밀군대라 불렀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송 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잠깐 더 제가 언급을 하는데 모든 교단 교파에 다 침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프랑스 저술가 아돌프 미셸에 따르면 18세기 말까지 예수에 관한 관해 기록된 책이 6천 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세기에는 예수회 및 그들의 활동에 반대하는 책이나 설교가 엄청나게 많이 출간되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에 대한 책이 거의 출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에 출간된 책들 중 거의 대부분이 절판되었거나 서가에서조차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신학대학이나 공공도서관에서도 지금은 17세기 초 이전에 예수의 역사를 다룬 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반종교 개혁 역사는 카톨릭 신자들이 쓴 것이고 그중 대다수는 예수의 회원들이 쓴 것이다.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고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프로테스탄트의 파수꾼들은 예수회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모든 학교, 대학, 신학교에서 프로테스탄트의 입장에서 기록된 거의 모든 역사적 기록물들을 제거하는 데 놀랄만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믿는다. 뭐 물론 우리가 인터넷에 쳐보면 나오긴 하죠. 그러나 그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 그 예수에 반대하는 그런 책들이 수만 수천 권이 발간이 되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줄어들었고 이제는 거의 없을 만큼 이 예수회가 다 침투해서 그런 책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라고 하는 게 카톨릭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예언을 쓰고 그대로 세계적인 그러한 그 조직에 의해서 그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저는 베리칩이라고 봐요. 사실 베리칩을 보면은 짐승을 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바코드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또 짐승의 표가 저기 바코드라고 지금은 얘기하고 예전에는 베리칩으로 얘기하고 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바뀔지 그건 모르죠. 그 사람들은 자꾸 바꾸지만 사람들은 혼란 속에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구속하고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그 강제하는 수단으로는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짐승의 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이 누구인지를 모르도록 체계적으로 예수회가 뒤에서 지금 그 교리를 내놨고 모든 현재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베리칩이 다 짐승의 표라고 지금 속고 있죠.
원래 그런 얘기가 나오면 대부분 종교를 통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종교통합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일에 교계에서 앞장서고 있고 근데 이제 지금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죠. 네.
그게 이제 종교통합이 사실상 예전에 이제 복음화운동으로 해가지고 이제 희석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빌리 그레엄이거든요. 빌리 그레엄이 한 말 때문에 사실상 모든 복음주의 교회가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무장을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한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내 믿음이 가령 정통 로마 가톨릭의 믿음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속죄하심을 믿고 나도 그것을 믿는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다가올 심판을 믿고 나도 그것을 믿는다. 우리는 단지 최근의 교회 전통의 몇 가지 문제에 있어서만 다를 뿐이다 라고 하면서 교황은 현대 세계 위대한 지도자이고 금세계 위대한 영적 도덕적 지도자 중 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그냥 같은 믿음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완전히 틀렸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게 에큐메니칼로 가버렸습니다.
지금. 네. 지금 이 제수이시 각 교단과 교파에 침투해서 여러 가지 진리를 바꾸고 또 그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은사주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인석 형제님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네. 좋겠네요.
지금 이제 그 종교개혁이 태동이 돼서 그것을 다시 뒤엎으려는 그 로마 교황청의 음모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일환으로 이제 종교통합을 위한 에큐메니카론도 그리고 각 교파에 침투해서 성서적 진리를 바꿔버려서 이제 교황청이 흡수하도록 하려는 그들의 이제 치밀한 계획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도 있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은사주의입니다. 이 은사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제 어떤 이 분명한 명확한 성서적 진리가 아니라 이런 가시적인 현상, 심리적 그런 현상에 초점을 맞춰서 교리와 교파와 교단을 뛰어넘어서 하나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이제 은사주의거든요. 근데 아까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성경적 구절 들어서 누가 적그리스도인가를 얘기를 아까 한번 했었는데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 불법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교황권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을 할 것이냐면은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을 얻지 못함이라 이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때 명확한 성경 말씀, 성경 진리,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이들이 일으키는 거짓 표적과 기적에 초점을 맞추게 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게 그 사단의 대리자 적그리스도의 역할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제 지목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지금 얘기하려는 은사주의인데 이 로마 바티칸, 로마 교황권이 이 개신교회를 다시 뒤엎고 자신들을 흡수하게 해서 이제 표방한 주의가 뭐냐면 이 은사주의인데 이것이 교묘하게 개신교회에 들어온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순절 교파라고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여의도 큰 교회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은 어떤 이 개신교의 정신, 프로테스탄스의 정신에서 이 오순절 교파가 이제 생겨난 게 아니라 로마 카톨릭에서 그 발생한 신비주의, 방언, 표적, 기적 이런 것들을 배워와서 그걸 개신교에 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1990년도 그 후반에 보면 어떤 바티칸 교서에 의하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 1990년도 후반에 발표된 바티칸 교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각 개신 교파의 오순절파식 성령 운동을 유행하게 만들어 방언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종교 연합을 꾀하고 개신교를 구교에 흡수하도록 한다. 이런 그 교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그냥 어떤 방언을 하는 단체다, 뭐 병고침을 한다, 치유를 한다 이런 거 분명 성경에 이런 은사가 있어요. 이 성경적인 은사가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표적과 기적들 은사가 나타나는 곳이 정말 성서적인 단체인지 우리가 성경에 예언하면 이 사단의 대리자가 기적과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하는 단체가 있다면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반드시 분별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이게 말씀에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서 이때 믿음은 사도로부터 받은 그 믿음 그 진리에 대한 믿음에 떠나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이 미혹해 하는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언급했지만 요한 2서 7절에 보면은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니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혹하는 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셨듯이 이 미혹해 하는 이 영들이 그렇게 미혹해 하는 자들이 있으며 또한 믿음에서 떠나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그랬거든요. 오늘날에 와서 이 은사주의의 어떤 그것이 정말 그 진리에 의해서 프로테스탄트에 의한 종교에 의한 그 가르침에 대해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 제수에서 만든 언사주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이런 여러 가지를 표방해서 신비주의를 가지고 이게 하나의 교단으로 지금 성장해가지고 마치 개신교회처럼 주장, 이렇게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미리 예고해 주시고 경고해 주셨던 것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에큐메니컬 여러 가지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 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들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곧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징조죠. 이것은 재림의 징조의 하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싶어요.
네, 오늘 저희들이 카톨릭이 적그리스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알아왔고 또 이 종교개혁에 반해서 반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킨 이 제수이세의 그런 계략들을 저희들이 잠시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개신교주의 원칙은 제사장 제도의 차이점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늘의 제사장이시며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고 인간의 제사장이 되신다는 성경의 진리와는 달리 지상의 제사장을 두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하는 그 로마 교회 제사장 제도와의 차이점, 그런 분명한 성경적인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가 이렇게 분리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에큐메니컬 운동과 이 제수이세에 의한 이런 모든 것들은 이 개신교를 옛날에 그 개신교주의 원칙을 사라지게 만들고 카톨릭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사실 천주교는 변한 게 없습니다. 천주교는 카톨릭은 2007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황 베네딕토가 오직 카톨릭만이 정통적인 기독교회다. 카톨릭 외에는 교회가 아니다 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변화된 것은 개신교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듣고 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1620년 청교도들의 아버지 로빈슨 목사는 고별설교에서 종교개혁은 끝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연합할 때까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 기쁨으로 주님을 뵙게 되길 바라고 기도드리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참된 신앙에 대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